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의 문제와 자녀의 중독을 우리가 알아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세미나 세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의 게임 중독 위험과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은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락이자 취미생활이죠. 오락이자 취미생활이에요. 하지만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를 혼동한 끔찍한 범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격투 게임에 빠져있던 중학생이 호기심으로 초등학생 자기 친동생을 때려 죽인 거죠. 가상 세계에서는 피가 튀고 이게 화면이 튀어도 아프다는 그것을 현실로 못 보잖아요. 만약에 친구를 여기서 때려서 죽이는 걸 봤으면은 자기가 느끼는 막 반응하고 뭐 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정서감으로. 그래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크린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냥 때려도 되는가 보다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또 일부 청소년 게임광들은 게임의 캐릭터를 자신의 분신이자 인격체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몇 개 갖고 팔려면 무슨 몇십만 원이 된다 뭐 한다 갖고 뭐 그런 거죠. 옛날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셨는데 딱지가 아주 생명같이 하고 그러지는 또 지키고 온 것도 같은 거죠. 게임에 중독된 뇌단층 그 사진은 알코올에 중독된 뇌사진과 똑같은 거죠. 찍어보면. 그래서 한국 초중고등 학생 1,564명을 대상으로 그 실시한 설문조사에 보면 응답자의 29.3%가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30%가. 또 한국에서는 취학 이전 아동 3세 및 5세의 그 52%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약물에서 게임 중독 시대로 바뀌어진다는 그 주제를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요즘 가정들이 핵가족화, 별거 및 이혼 등으로 붕괴되어서 자녀들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정서적으로 위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사회에서는 이런 틈새에 돈을 못 벌면 바보 같다는 상술로 중독거리들을 자꾸만 양산하고 있죠. 게임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 환경 변화에 대한 위안 충족 수요와 재미난 일들에 대한 사회적 공급 증가로 시대에 따라 중독의 그 유행이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 1910년대에는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아서 1920년부터 13년간 금주령이 미국에 내렸었어요. 이때도 알코올에 진짜 중독된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처방 하에 의료용 알코올 처방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럼 오늘날 지금 만성 마약 중독자들한테 의료용 마리아나를 허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정부에서 마리아나 판매세까지 부과해서 불황을 타개했다고 그러는데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판매에서 걷어들인 것은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거나 마찬가지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1960년대에는 월남전 때 그 히피족이 등장해서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일부 대통령 하신 분들도 미국의 대통령 하신 분들도 한때 마약을 하다가 끊으신 분들 스스로 얘기하시잖아요. 1980년대부터는 각 주정부에서 또 세계 각 국가에서 세수 증대 요구로 도박 시설을 막 그냥 확대했죠. 그래서 도박 중독자가 더 심해진 거죠. 어느 타운에 들었으면 LA에 하나 들었으면은 고용 창출이다, 뭐다, 뭐 재원이다 하잖아요. 그 5마일 반경에 중독자가 늘고 가정 폭력이 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리노에 가면은 전당포가 하나 있는데 그 전당포에는 이만한 항아리에 금리빨이가 하나 아니에요. 도박하다가 자기가 5불, 10불 마지막 갖고도 몇천불 다시 따내겠다고. 그게 몇만불 가서 도박을 하다가 다 잃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 가진 건 금리빨이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화장실에서 먹는다고 탁 빼다가서 5불, 10불 받다가 또 하는 거예요. 중독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들은 게임, 여성들은 채팅, 장년 남성들은 각종 온라인 내기와 음란물에 빠져들어서 사이버 섹스라는 신종어까지 나왔죠. 새로운 용어. 사실 요새 성중독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과거에는 뭐 어느 카운티에 성중독자가 몇 명이다 이름까지 계속 밝혀오고 뭐 그 조심하고잖아요. 지금 뭐 컴퓨터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약물 중독 추세는 줄어든 대신에 사이버 섹스, 채팅, 온라인 쇼핑, 온라인 도박, 컴퓨터 게임 등 중독 행위 문제들은 더 많아진 거죠. 시설적으로요.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 우리 애가 마약해요. 말이 안 해요. 어떻게 하고 부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곳씩 받았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이 안 와요. 대신에 게임에 대해서 많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자녀가 그 많은 자녀 똑같은 숫자인데 학생들이 끝나자마자 게임으로 집에 가서 바꾸지 옛날같이 거리에 배회하면서 마약하는 친구들한테 배워서 조금만 프로젤을 통해서 마약을 버린다고. 지금 마약 중독자가 많은 것이 하는 상황이 보이는 것은 과거의 청소년 때 마약을 하는 친구가 마약을 여태까지 끊지 못해서 완전히 나빠져갖고 악화돼서 뭐 불법적인 거 하고 부모님을 막 때리고 집을 부수고 막 불을 놓는다고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마약 중독 그 시설은 점차로 줄어들어요. 유행이 모든 인터넷 중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히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한의사에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오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중독이라고 문제를 보지도 않는 거죠. 거기에서 이 자녀들은 자꾸만 나빠져 가는 거죠. 특히 온라인 관련 그 중독 행위들은 인터넷에 패스트, 신속하잖아요. 뭐 이메일 보내면 뭐 1, 2분이면 서울에서 여기 오고 갔다 갔다 하잖아요. 중독 진행 과정도 빨라요. 신속하니까. 그리고 중독자들은 마우스를 얼마큼 클릭했느냐의 그 횟수만큼 중독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가족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시며 온라인 중독 문제들을 자녀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중독 예방에 관심을 기울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만 100을 아는데 나는 50백을 모르면 맨날 뒷북 치시는 거예요. 자녀한테 속는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알고 계셔야지 아 얘가 지금 다음에 이런 게임을 좋아하고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한인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2007년 3월에 한미가정상담소에서 제가 그 사춘기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세미나라는 데 제가 참석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2년 전이죠. 한인 그 부모님께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어머님은 아이가 15살인데 생일 선물로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다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고 제발 아무것도 싫고 24시간 동안 게임만 하게 하는 사람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생일 선물로. 그 정도로 애들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거죠. 주말에는 학생들이 10시간씩 게임을 하고 어쩌다 게임을 자제시키면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해서 차라리 자녀의 게임을 묵인해주고 그냥 함께 살자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울먹이시는 사연도 올라와요.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부모님들도 공감을 나타내며 자신들의 체험들을 들려주셨는데 한 분은 주몽인가 그 연습곡 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몽을 그냥 CD로 빌려다가 처음에는 애들이 안 좋아하는데 잠깐 보여주니까 그 다음 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했더니 그 주말에 부모님하고 같이 테이프를 보더라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임으로 공부는 물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려서부터 게임을 하게 되면 돈 내기는 아니지만 승부욕과 내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형성되죠. 한 라벨 더 올라가고 쟤를 잡아야 되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것이 나중에 후에 큰 문제거리로 등장이 되는 거죠. 게임을 끊고 안 해도. 게임에 빠졌던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비를 눈잡았거나 혹은 취직을 해서 돈을 만지면 그 돈을 가지는 온라인 도박으로 비화될 위험은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도박 중독자가 되기가 쉬운 거죠. 지금 라스베가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양길입니까? 많은 도박 인구들이 인구는 늘어나니까 더 많은데 숫자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온라인 도박을 대거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카지노를 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와나와 포토 같은 거, 코닥 필름 같은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 옛날에 그거 비싸고 그러던 것이요.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세대가 바뀌는 거죠. 40대 이상 한인들 중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은 것도 자녀들의 게임을 막지 못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로 봅니다. 모르시니까 그것이 자녀가 뭘 거기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또 부모의 인터넷 부작용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숙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자녀에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풀어만 주신 거죠. 초고속 DSL에다가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주신 거죠. 그것도 각자 방에다 하나씩 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컴퓨터를 거실이나 키친에다 하나 놓고 온 가족이 공동으로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각 방에다 나눠주는데 거기다 레터까지 사줘갖고 들고 다니는데 빼고선 같이 하자면 이제 툴렛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서울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너무 게임을 하니까 우연치 않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을. 이때다 싶어서 이사 갈 때 컴퓨터를 거실에 놓고 나서부터 그 아들이 게임을 멀리 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현재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실에다 컴퓨터 한 대만 놓고 온 가족이 아버지 퇴근해서 몇 시 몇 시, 엄마는 낮에 언제, 학생은 학교 가서 몇 시 몇 시 이렇게 놓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요. 일단 자녀의 방에서 컴퓨터와 DSL 모뎀을 설치해 주시고 나면 자녀가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며 공부 대신에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는 음란물을 보고는 것이 발각되어도 자녀의 완강한 반항 때문에 컴퓨터를 밖으로 내놓기는 힘든 거죠. 왜? 자녀가 그렇게 혼자 방에서 이상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야, 이거 바깥에 내놓으면 내가 뭐, 너 뭘 사준다 하면 왜 안 내놓겠어요? 근데 그 왜 자기 생명 거치 안 놓는 거죠. 한 어머님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서 걱정을 하던 차에 다행히 이사, 아까 말씀드린 이사할 때 환경 잘 됐다고. 또 두 남자 학생을 둔 한 아버님은 자녀들이 게임에 빠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기 드라마를 시청했더니 뭐를 대리 재밌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다.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른 가정의 게임 문제와 회복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시며 자녀의 게임 중독 증상에 위기의식을 갖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방법에 대한 관심을 키우십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셔서 많은 그 얘기를 이따 듣고서 쉬어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죠. 다음에는 게임으로 지고 사는 여름방학이라는 그 제가 언제 글을 쓴 건데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어요. 중독 상담자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여름방학에 처음 마약을 접했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쯤이 되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된다고 해요. 마약은 5, 6개월만 해도 중독이 돼요. 게임도 6개월 내지 1년이라고 해놨어요.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 하루에 2시간, 주말에 뭐 서너 시간 하던 학생이 여름방학이라서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매일 한다고 그러면 이때 중독이 깊어지는 거죠, 게임이. 이렇게 나가 보면 계속 하는 거죠. 술 먹는 것보다 점점 더 양이 올라가는 거죠, 부장에.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완전히 사람이 황폐되는 거죠. 중도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다시 학교 싫다. 나도 그런 사연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게임 중도로 가는 학생들은 IQ가 높아요. 그리고 에너지틱 퍼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인텔리전트가 있고, 그리고 원기왕성하고, 근데 중독되기 이전에는 양순하고 명석해서 전혀 우리 아이는 그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지만 게임에 빠지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중독의 세 가지 특성에 이끌려서 망가지게 돼요. 첫째, 내성, 톨러런스가 증가돼요. 게임을 하기 한 시간 했으면 한 달 후에는 두 시간을 해야지 한 시간 한 만큼. 그 다음에 프로그레션,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중독 열차를 타고 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중독 열차가 자꾸 가요. 나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자꾸 학생이 더 나빠지죠. 뭐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한 번 중독이 되면 계속 나빠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드로우 심프톤. 스스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하려고 하거나 해주를 줄였더니 못 견디겠는 게 자신이. 성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우울해지고 뭐 아무리 어머님이 뭘 잘 사주고 뭘 잘해줘도 아무 감정이 안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게임을 숨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분이 술을 못 먹게 하면은 어디가 숨어서도 먹잖아요. 그것이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중독의 특성은 톨러런스, 프로그레션, 위드로 심프텀이라는 이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아무리 현명하다 하더라도 한번 걸리면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는 게임을 심하게 하다가 학업 성적이 떨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할 때 이쯤 되면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처참한 중독의 종착역을 향해서 난스톱 열차에 타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못 뛰어나면 어머님이 목살을 붙잡아서 뛰어내려야 돼요. 물론 처음에 게임을 중단할 때 심리적으로 아프고 뭐 가슴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놔두면 더 처참한 대로 간다고. 게임 중독 금단 현상이나 학업 부진이나 부모의 야단으로 게임을 줄이거나 중단할 때 나타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증상으로 게임 흥분 상태의 정반대의 고통 상태.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게임을 못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육체적인 금단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1년이고 2년이고 심리적으로 누가 이렇게 신문기사나 뭐 어디에서 그 남들이 게임에서 뭐 캐릭터 뭐 맞다 무슨 게임이 새로 나왔다 그런 거 들으면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담배 끊은 분이 담배 냄새가 맡아서 또 하고 싶은 거 똑같은 거죠. 그걸 심리적인 금단 증상이에요. 그리고 금단 증상의 그 느낌 고통이라는 것은 게임을 해서 기분이 좋았을 때 정반대 심리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한 예로 알코올 문제가 있는 성인이 술을 중단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 수면제를 아무리 복용해봐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천장에 헛것이 보이고 그 막 가위로 조는 것처럼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던 사람이 자기가 마시는 소주나 양주를 한 잔 마시면 촥 잠이 와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분은 알코올이 자기한테는 베스트 프렌드고 아주 자기한테 자가 최고의 잘 드는 약이에요. 유한제라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게임의 중독 현상을 보는 학생들도 자신이 하던 일을 게임을 현실 도피와 유일한 고통 유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무슨 술 먹고 마약하는 것도 아닌데 안전한 거 아니냐? 남들 많이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합리화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술 먹고 마약을 한두 번 시도는 해봐도 수사해봐도 평생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는 사람은 얌전하고 인텔리전트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만 더 좋게 이렇게 참 연구하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게임으로 중독 특성들에 휘말리다가 나중엔 뇌신경전달까지 브레인까지 망가지게 돼요. 뇌의 그 주요 신경전달 물질들과 게임의 그 내용을 보면 뇌에는 대개 세 가지 중독과 관련된 그 호르몬이 있어요. 하나는 노르에프네프린이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 호르몬, 엔돌핀. 그 첫 번째는 분노와 두려움을 대처하는 것이 노르에프린. 그 다음에 도파민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죠. 엔돌핀은 고통과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이 호르몬은 몰핀의 약 200배에 해당되는 진통효과가 있어요. 도박에 중독이 심해졌던 분들은 회복되시고 나면 이글을 막 몇천불 들여서 고쳐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이가 아프고 충치가 계셨는데도 도박을 한참 하다 했을 때는 그게 통증 뭐냐 완화제가 되고 도박이 그거 하는 동안은 그걸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못하시니까 일을 뭐 30대에도 뭐 4,000불짜리 들여서 뭐 일을 고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은 뇌의 그 쾌락센터를 자극해서 도파민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자연적인 즐거움 기능보다는 더 강력한 쾌감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다가 중독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파란 부분이 표제 센터예요. 요것도 좋은 것이 정상적인 뭐 도파민 호르몬의 그 리셉터라고 가정해요. 그럼 요 정도에 공부 잘하고 부모님이 칭찬해주면 요 정도 해서 다 기분이 좋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것도 더 큰 이 정도가 됐다. 그러다가 게임을 안 하면 아, 우리 부모님 칭찬해도 이렇게 충만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포만감이 적듯이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정서감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뭐라 하든 나는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쉐이크가 돼서 정상으로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으로 뇌보상센터의 신경회로를 인위적으로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학업과 일상적인 활동들은 자꾸만 바이패스하게 되죠. 그 결과 게임 중독 학생들은 반복적인 게임 중독 행위를 통한 그 위안 추구 습성이 생겨나서 뇌 안에 강력한 에딕션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책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고혈압에 한번 걸리시면 평생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 약을 잡셔도. 그러니까 고혈압에 안 걸리게 처음부터 건강 관리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걸리시면은 우리가 컨트롤을 하세요. 가둔다고 어렸더라고요. 중독기를. 그렇지만 항상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들은 여러 연구조사에서 성인 흡연자의 90%가 18세 이전부터 담배를 피웠고 남성 도박자들도 12세경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밝혀준 분들을 경각심을 가졌어요. 내 자녀가 지금 10대인데 게임을 계속 끌어서니 근데 나중에 20대, 30대 후반에 가서 우연찮게 도박 중독이 됐다. 그러니까 아, 그때 그거였는데 그 말을 내가 안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자녀의 게임 중독 사이클이 형성되기 전에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하시며 게임 중독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회복으로 안내하셔야 돼요. 근데 회복이 어디서 해요?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신경들도 아직 게임을 중독으로 병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진짜 게임 중독이라고 판명이 가능하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어떻게 치료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미국 기관에서도 도박 중독 모임에 가라고 그래. 비슷하니까. 우리 제 기관은 작년에 여기서 게임 중독자 모임을 사실 토요일 날 했었어요. 여덟 차례, 여름방학 전에. 12살부터 25살까지 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차를 타고 가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각성 못 느끼니까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안 나오셔가지고 또 한 분은 뭐 오니까 와서 서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또 그것도 수치심에서 또 두 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는데 그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만드는 CD가 여기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그 라디오에서 청소년 게임 문제로 하는 그 중앙방송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 사연방송 세 개하고 하나는 작년에 그 게임 부모 교실 기자를 했을 때 녹음한 자료가 있어요. 요즘에 그 한인 가정의 이혼율이 뭐 한 40% 50% 된다고 그렇게 통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시자. 무슨 중독 문제든 미혼 자녀일 때는 통상 어머니들이 먼저 상담을 걸어오세요. 부모가 자녀의 중독 문제로 알았을 때는 이미 중독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개 물어보면요. 어머님들이 내가 알거나 이혼을 해갖고 어머니 마음이 힘드신데 자녀도 충격을 받았으니까 제가 조금 뭐 게임을 더 오래 한다든지 좀 나쁜 짓을 이렇게 해도 그냥 쟤는 얼마나 슬프고 아프면 제가 그럴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시고 봐주시는 것이 그 편모 가정의 그 하나의 그 양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나빠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겪는 상실감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나이가 어릴수록 첫 번 받는 충격은 크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적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이가 든 형제들이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가면 스텝파더 스텝모더가 많으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장기적인 영향은 오히려 나이가 든 학생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세 이후 자녀들은 부모 이혼으로 인한 분노, 좌절, 두려움 등으로 상당 기간 자기 삶에서 여기 도박에서 오신 분도 부모님이 사망했고 부모님이 이혼해갖고 갑자기 가정 형편이 몰락이 돼서 차 자가용 굴리다 하면서 집 뺏기고 이런 기억 때문에 도박에 빠진 분도 실제로 봐요.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위안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쁜 아이들과 밖에서 어울리지요. 그리고 술이나 마약 등 게임도 유혹에 더 빠져들게 되고 가뜩이나 이혼 상처로 마음이 아픈 어머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자녀의 문제를 발견해도 그냥 덮어주시는 거겠죠. 이제 이혼은 더 이상 몇몇 사람들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어서 앞으로 우리의 관심은 이혼하신 분들이 언제 누구와 다시 재혼을 어떻게 하느냐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되어가고 있죠. 근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재혼 가정의 이혼율은 70%, 또 3혼, 3번 이혼하는 결혼한 사람들은 90%나. 이게 재혼을 하실수록 더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거죠. 재혼 가정 자녀들은 가족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는데 혼란을 느끼죠. 특히 한국에 보면은 지금, 재혼하시는 가정에 보면 자녀가 있는 그 30대 커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재혼을 하게 되면 두 가족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첫째 막내 자리의 순서가 달라지죠. 얘는 첫째로 태어났는데 합치니까 걔는 나이로 벌써 둘째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막내고 이혼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또 스텝모더가 계신 거죠. 그럼 자기가 막내 행세죠. 그래서 애들이 위계질서에 혼돈을 느끼죠. 그 다음에 서열이 바뀌어지게 되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잘 모르게 되고 외동으로 자라던 아이는 느닷없이 형제 혹은 남매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끼어들어서 자신이 받던 사랑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죠. 친형제 자매 간에도 경쟁과 열등감, 질투심이 존재하지만 재혼 가정 자녀들은 집안 공간 사항이나 용돈 문제, 문화적 충격 또는 친척 문제 등에서도 달라요. 독방을 쓰던 아이가 갑자기 다른 형제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혼 가정 자녀들의 희망적인 면도 있어요. 이혼과 재혼으로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점도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잘 적응하며 성장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자연 그 사고의 폭과 경험의 폭의 인간관계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다른 배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을 학습한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인종 차별 없이 흑인이나 혹은 라틴어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 그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야말로 과거 혈연 집단 중심에서 오늘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가정 모델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실제 생활에서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 즉시 만족성 등에 힘입어서 온라인 행위로 위안을 추구하게 되죠. 결국 실제 생활의 불행이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해보는 곳 관계성의 증진이다 이거죠. 가정에서도. 성인 남성은 음란물 관람, 도박, 주식, 경매 게임 등을 말하고 여성들은 채팅, 이메일 교제를 선호하며 자녀들은 이메일 교제, 게임, 채팅, 게임 등을 선호한다. 이들 모두는 마우스 클릭으로는 실망감을 초래하는 거죠. 이상으로 자녀들의 게임 중독 위험과 실상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옵소서.